민수기 39번 메시지 전쟁 8번째 모세의 죽음과 그 후계자. 이번 메시지 소리는 모세의 죽음과 그 후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이른 때에 모세는 12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매우 나이가 많고 어느 때라도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안 살아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 염려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죽으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누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그 상황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평강 중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회에 대하여 염려합니까? 당신은 그러한 염려가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후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정당화하는 대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평강 중에 있으라, 소동을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보라고 말씀하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볼 수 있었을 뿐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감. 주님은 모세에게 번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감은 어느 정도 수확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은요 곧 그는 수확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돌아감, 이러한 수확됨은 모세의 생애의 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었음. 모세가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물로 인하여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성 및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 심각한 실패는 그로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실패를 인하여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가 천년 왕국 안에 있지 않았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부터 17장 4절까지는 모세가 분명히 왕국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가졌습니까?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종말은 영광스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칭찬할 만한 것은 못되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인하여 그의 종말은 영광스럽지 못했으나 그의 사역만큼은 분명히 영광스러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울 것을 구함.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온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이 자신을 관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관심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매우 많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관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로 그의 후계자가 되도록 위탁할 것을 말씀하심. 여호수아는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음. 여호와께서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와 그 위에 안수하여 그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서게 하고 그를 그들의 목전에서 후계자가 되도록 위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종기의 얼마를 여호수아에게 돌림.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서 종기는 영예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엘르아살 앞에 서며 엘르아살은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그를 위하여 물을 것임.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출애굽기 28장 30절은 우림과 둠림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판결의 흉패에 부착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흉패는 열두 보석이 박혔으며 각 모서리에는 열두 지파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데이비 베런의 고대의 성경과 현대의 유대인이라는 책 속에는 우림과 둠림에 대한 글이 있는 부록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흉표 위에 있는 12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중 18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네 단어들은 둠밈이라 불리우는 부분품에 부착되었습니다. 둠밈이라는 히브리어는 완전하게 하는 자들 혹은 온전하게 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둠밈이라 불리우는 추가적인 부분과 함께 둔 흉표 위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자들은 단어들과 문장들을 판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글에 따르면 우림은 12보석 아래에 있는 흉표 안으로 삽입된 조명기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단어는 빛 또는 조명기를 뜻합니다. 이 글은 계속해서 흉표 위에 있는 각 보석 조각을 비추기 위하여 각 보석마다 하나씩 12개의 조명이들이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흉표에 더해질 때 그것들은 흉표로 하여금 판결 흉표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 그분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방식인 직접적인 말씀하심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입고 있는 흉표 위에 우림과 둠밈에 의해 안내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움직임을 위한 안내를 필요로 할 때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우림과 둠밈을 수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신성한 지시를 직접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 집행 책임을 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성한 지시를 받을 권리를 가졌던 반면 이 지시를 집행할 권리나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지시를 집행하는 권위는 인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가 집행하는 지시대로 출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통치는 자치나 민주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치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 신성한 통치, 즉 신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제사장과 이 지시들을 집행하는 인도자의 동역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을 때 신성한 통치는 두 사람, 곧 대제사장과 인도자의 동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인도자였으며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의 신성한 통치는 대제사장과 인도자의 두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도자와 에봇을 입은 제사장으로 섬겼을 때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구약의 전 세대에 걸친 통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부터 되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으며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인도자였습니다. 그 둘이 동역하여 신치, 즉 신성한 통치를 집행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함,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